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요금을 내실 때 이번 달에 데이터를 몇 기가바이트 썼는지가 아니라 내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이 이번 달에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이라는 걸 했는지 그 횟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낸다면 어떨까요?
아, 뭔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렇죠. 완전 SF 영화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 진짜 정부가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쪽에서 대체 뭐가 진짜 중요한 흐름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아주 묵직하고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완벽하게 해체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요. 그 단순한 뉴스 스크랩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 즉 WAIC 2016을 중심으로 중국의 최신 기술 동향의 이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헤친 심층 보고서입니다.
지갑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출처가 있죠.
네, 출처 고지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반대한 원문 보고서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담긴 코멘터리는 모두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께서 직접 작성하고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특정 국가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방금 말씀하신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원문 자료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와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우리가 흔히 그 기술 패권 전쟁을 이야기할 때 바탕이 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뇌와 심장이죠.
네,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 그리고 그 두뇌를 쉴 새 없이 뛰게 만드는 튼튼한 심장, 즉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먼저 두뇌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 AI 모델들의 발전 속도가 정말 와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흔들고 있어요.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중국 AI 생태계가 이제 미국의 턱밑을 넘어 글로벌 프론티어급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 영리한 방식이라는 게 바로 무상 공개 전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문샷 AI라는 스타트업이 키미 케이슬이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무려 2.8쪽의 파라미터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2.8쪽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기서 정패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 파라메타는 인간 뇌의 시냅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웨이트라는 건 맛집으로 치면 자기들만의 비법 소스 레시피를 그냥 대중에게 쿨하게 싹 다 공개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코딩 평가에서는 엔트로픽의 최고 모델인 그 페이벌5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텐센트 역시 자신들의 거대 모델을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전 세계에 그냥 풀어버렸고요.
와, 아파치 2.0이면 상업적으로 써도 공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AI를 가져다 써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약간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의도인 걸까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오픈 AI나 구글 모델에 값비싼 이용료를 내면서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국가들이나 비용 문제로 허걱대던 수많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우리의 훌륭한 두뇌를 공짜로 써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생태계 주도권을 단숨에 가져오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덤핑인 셈이네요. 게다가 제가 이 자료에서 정말 재미있다고 느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딥시크 V4 모델이 되게 독특한 과금 방식을 도입했더라고요.
아, 그 피크타임 과금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몰리는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2배로 받고 대신 새벽 같은 오프피크 시간대에는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요. 이건 마치 여름철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 때 적용되는 그 심야 전기요금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전력과 컴퓨팅 자원이 소모되거든요.
전기를 엄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내 인프라가 겪고 있는 그 막대한 에너지 병목 현상을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제재 때문에 AI의 핵심인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막혀 있죠.
그럼 방금 우리가 말한 그 2.8조 개짜리 거대한 두뇌들을 대체 무슨 수로 학습시키고 돌리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인프라 자립을 강제로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아버렸거든요.
아, 궁지에 몰리니까 자체 개발을 해버렸다.
네. 이번 WAIC 2022뉴욕에서 화웨이가 그 애틀라스 950 슈퍼푸드라는 거대한 AI 컴퓨팅 클러스터 실물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칩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아예 거대한 서버 덩어리 자체를 구축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하나를 못 구하니까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어센드 NPU라는 칩 1024장을 16개의 거대한 캐비넷에 꽉꽉 채워 넣어서 물리적으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와, 1024장을요?
네. 개별 칩의 성능은 뒤처질지 몰라도 이걸 거대하게 묶어서 현장에서 무려 1엑사플롭스의 연산 속도를 뽐냈습니다.
1엑사플롭스요? 그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단 한 명도 쉬지 않고 1초에 한 번씩 수학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인류 전체가 무려 4년 동안 밤낮 없이 계산해야 할 양을 이기게는 단 1초 만에 끝내버리는 속도입니다.
1초요? 와, 진짜 미쳤네요.
그러니까 미국 칩 없이도 우리끼리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체 AI 컴퓨팅 세대 전환을 선언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하드웨어를 수천 개 물리적으로 엮어놓는다고 쳐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전기를 퍼먹는 거대한 히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깡통이죠.
엔비디아가 무서운 건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CUDA라는 아주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기 때문인데 화웨이가 이걸 무슨 수로 극복한다는 거죠?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그게 화웨이의 가장 큰 숙제였죠. 그런데 김경진 변호사의 보고서를 보면 화웨이가 단순한 칩 제조를 넘어서 자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마인드스포어를 중국 내 모든 대학과 연구소에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교육기관부터 장악해서 CUDA를 대체할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네, 무서운 속도로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맥락이 하나 있는데요. 이 화웨이의 거대한 칩 시스템이 올 4분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한국에요.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 시장에요.
네, 국내 보안 기업인 SK실더스가 총판을 맡아서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AI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구하고 싶어도 줄을 서야 하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아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못 팔죠.
이때 화웨이가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된 인프라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들고 온다면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아주 달콤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하드웨어 제재라는 떼문을 막아놨더니 완전히 다른 물길을 파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장착하고 우리 안방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거네요.
분해도 똑똑해졌고 그걸 뒷받침할 심장도 강력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인공지능이 컴퓨터 화면 속에만 얌전히 머무를까요?
절대 아니죠. 튀어나와야죠.
아닙니다. 이제 이 지능이 물리적인 몸을 입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올 차례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번 박람회 또 다른 핵심 주축, 이른바 구현지능이라고 부르는 로봇 산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번 박람회 현장에 무려 200여 개의 구현지능 로봇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아지봇이라는 회사가 만든 A3 울트라 라는 인간형 로봇이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유일하게 전시의 보석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시제품을 내놓은 수준이 아니라 이미 누적 1만 5천 대의 로봇을 양산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무려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런 화려한 기술 박람회 뉴스 볼 때마다 로봇들이 무대 위에서 막 백덤블링하고 춤추는 거 많이 보잖아요. 멋있긴 한데 결국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잘 짜여진 수억 원짜리 비싼 장난감 아닌가요? 이게 진짜 우리 산업을 바꾼다는 건 좀 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로봇 박람회가 딱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짚어낸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곡점이요?
네, 이번 전시가 예년과 달랐던 건 춤추는 쇼가 아니라 경제성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 로봇들이 실제로 투입된 신에너지차 완전 자동화 라인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시연되었어요.
아,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고 물건을 나르는 걸 직접 보여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올해 2분기 중국 내 구현지능 관련 투자가 약 470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배나요?
더 핵심적인 수치는요. 산업 현장에서 공장장들이 이 로봇들을 실제로 구매한 비율이 전년 대비 2.3배 늘었다는 겁니다. 왜 샀을까요? 인간 인건비보다 로봇을 사서 24시간 돌리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이른바 비용 대비 효율의 교차점을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드디어 로봇이 사람보다 싸진 거네요. 그래서 사족보행이나 인간형 로봇을 만든 리맥스 다이나믹스라는 스타트업이 무려 2억 달러 규모의 프리 IPO, 즉 상장 직전에 대규모 자금을 쓸어 담으면서 홍콩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네. 시장이 이미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심지어 한국 현대로보틱스 계열사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니 진짜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당장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필수 부품이 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해보죠. 로봇 1만 5천 대를 양산해서 현실 공장에 밀어넣고 1초에 100경번을 계산하는 거대한 AI 인프라 센터를 짓는 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대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당연히 돈이죠. 어마어마한 상상도 안 되는 수준의 막대한 자본이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데이터를 주고받을 통신망의 새로운 질서도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는 기술의 단계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굴러가게 만드는 돈의 흐름, 경제와 시장 파트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자본과 시장 이야기. 이거야말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타이밍이네요. 자료를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창신 메모리가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상하이 과창판에 상장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네, CXMT 말이죠.
그런데 초과 청약이 무려 243배나 몰렸어요. 중국 A주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애플조차도 중국에서 파는 아이폰에 이 회사의 메모리를 쓸지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제재를 받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덩치를 키운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주로 초미세, 최첨단 공정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자 중국은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레거시, 범용 공정 메모리에 국가적 자본을 막 쏟아부어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아, 틈새를 노렸군요.
네, 그 선두주자인 창신 메모리가 이번 상장을 통해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자본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글로벌 D램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창신 메모리가 이 막대한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설비 투자와 저가 덤핑 공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처음에는 구형 제품 시장을 뺏겠지만 결국 이 자본력은 위로 치고 올라와서 한국 메모리 3강 체제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대한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통신 시장 쪽 변화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스마트폰 요금을 AI 생각 횟수로 낸다고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 그게 현실이 됐죠.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진짜로 AI 토큰을 기준으로 월정의 구독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 월 9.9위안, 우리 돈으로 2천원도 안 되는 돈을 내면 한 달에 1,000만 토큰, 즉 AI가 생성해내는 단어와 연산량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통신사가 이제 데이터 전송 통로를 파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지능 자체를 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팔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단순한 요금제의 변화가 아닙니다. 텔레콤 산업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네트워크 제공자에서 AI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진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만약 한국의 통신 3사도 결국 이 모델을 따라가게 된다면 한국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 구조는 물론이고요.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수익 모델 전체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보고서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한국 시장의 발작으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잖아요. 당장 7월 16일에 한국 증시에서 벌어진 일만 봐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날의 인과관계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해서 설명해드리죠. 7월 16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정격 인상했습니다. 시장에 돈줄을 죄겠다는 신호죠.
네네.
그런데 하필 같은 날 방금 우리가 논의한 중국 범용 메모리의 무서운 성장세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 우려가 맞물리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폭락했습니다.
아, 한국 내부의 금리 인상 충격하고 글로벌 반도체 지각 변동이 정확히 같은 날 충돌해버린 거군요.
그 결과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6.37%나 곤두박질치는 대폭락장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죠. 삼성전자는 8.2%, SK하이닉스는 11.5%나 하루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요? 와.
오죽하면 장중에 삼성전자가 미국 나스닥에 ADR, 즉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해서 상장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와서 회사가 황급히 부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와, ADR 상장이라는 건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을 벗어나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끌어모으려고 검토한다는 루머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반도체의 생존 문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거네요.
이 일련의 사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중국의 기술 굴기나 창신 메모리의 부상이 단순히 IT 기사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계좌가 녹고 있으니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붓고 있는 퇴직연금 혹은 정성껏 모아둔 주식계좌의 수익률이 방금 우리가 논의한 AI 기술 패권과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정말 머리가 핑핑 도네요. 미국 칩 없이도 돌아가는 AI 두뇌, 인간 대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군단, 그리고 한국 증시를 폭락시킬 만큼 커져버린 중국의 반도체 자본력.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았죠?
네. 기술과 자본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어떤 법과 도덕 규칙을 따를 것인가 하는 거대한 정치적 장막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역대 최초로 기조연설을 직접 했다면서요.
네. 시진핑 주석이 전면에 나서서 AI 발전은 국제협력의 교향곡이라면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브라질 등 29개국이 모여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즉 와이코 창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잠깐만요. 미국 주도로 이미 유럽과 서방 국가들 35개국이 모인 팍스 실리카라는 글로벌 AI 규범 연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넷망이 쪼개지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AI가 따라야 할 규칙과 철학 자체가 미국파와 중국파 두 패로 완전히 양분되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중국 내부의 법망도 무섭게 조여지고 있어요. 7월 15일자로 중국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인간과 교감하는 의인화 AI에 대해서 신고 의무, 준수 시험, 강제 리콜이라는 3중 규제 체계를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와, 빈틈이 없네요.
심지어 상무부에서는 자국의 첨단 AI 모델에 외국인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칩을 안 파는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이 키워놓은 뛰어난 AI 기술과 데이터가 서방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일종의 강력한 거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냥 강대국들끼리 또 기싸움 하나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인가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서 가장 뼈아프고 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결론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중 컴플라이언스의 덫입니다.
이중 컴플라이언스요?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뜻인가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한국 기업의 대표라고 가정해보죠. 이 시스템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고성능 AI 칩과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자율주행차를 팔아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여러분의 AI 시스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남겨두거나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압박합니다.
안 그러면 당장 미국 기술을 못 쓰게 막아버릴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 정부는 새롭게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과 방금 말씀드린 AI 3중 규제를 들이밀면서 중국 영토 내에서 수집된 자율주행 데이터는 절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만약 미국의 감시 코드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회사를 퇴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와,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네요. 미국의 법을 지키면 중국에서 불법이 되고 중국의 법을 따르면 미국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 완벽한 모순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양쪽 다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겠습니다. 이런 식의 전략적 모호성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진 변호사는 이제 선택을 미루는 것 자체가 기업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양다리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우리 기업들은 이제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완전히 상충되는 양쪽 진영의 촘촘한 규제망을 동시에 만족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는 정교한 외줄타기, 즉 이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거대한 AI 두뇌들의 무상 공개부터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되어 나사를 조이는 구현지능 로봇들, 또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며 우리 주식 계좌를 흔드는 메모리 시장의 격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웨이코와 팍스실리카로 완전히 반토막 나버린 전 세계의 정치적 규범까지.
오늘 우리가 김경진 변호사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은 결코 5년, 10년 뒤의 먼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터와 주식계좌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걸고 벌어지고 있는 아주 살벌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본 이 통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비즈니스 판단과 일상 속에서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읽어내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끝맺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이 미국 주도의 팍스실리카와 중국 주도의 웨이코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AI 규범으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이요?
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용 로봇처럼 물리적인 몸을 가진 구현지능들이 글로벌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로봇은 서방의 도덕관과 민주주의 논리 시스템을 학습했고 다른 로봇은 권위주의와 완전히 다른 국가 주도의 가치관을 학습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 두 기계가 현실의 교차로에서 마주쳐서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AI의 가치관과 도덕률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미래의 무역 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우리 기계와 너희 기계의 사상에 달라서 서로 통신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단절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 이 묵직한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뇌를 굴려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야를 탁 트이게 만들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s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